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원도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나가라고 하나요? 애니메이터 오나가 뭐 이렇게 다 빼앗겼죠.
평양에서 4.2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일했던 탈북자 최성국 씨.
처음에 와서는 디자인을 하나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 방송, 만화,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들도 많이 찍었고.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째가 되는 만능 컴퓨터 디자이너입니다.
아직 잘했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아주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어디 내에서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성국 씨가 북한 박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4.2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함께 작업을 했던 외국 사람들의 뭔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단독진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일한 것만큼 받은 돈이라고. 이게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돈 되는 사업을 찾아낼 줄 알고 장사 수완도 좋았던 최성국 씨. 일본과 중국에 중고 컴퓨터를 들여와 큰 수익을 남기는 재조립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석대를 분해해가지고 한 대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불에서 250불을 팔았어요. 이윤이 엄청난 거죠, 그게.
중국산 컴퓨터 속에 들어있던 한국 동영상을 복사해 팔면서 보위 지도원들과 서로를 보장해주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뇌물을 거여요. 그 뇌물 거일 때 한국 영화 같이 거여요. 그다음부터 서로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절력이, 친분감이 배로 강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최성국 씨 인생에 일생일 때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 불꽃, 불 붙이면 치치치 하고 타는 거, 그때 내가 그거까지 들여와서 팔았으면 아주 깬 거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걸 팔았는데 북한에 그게 최초로 등장하다 보니까, 아니 보이지더니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폭약이라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쫓아버렸어요. 가라고 당장. 아, 이 사람은 보이지더니 권위적인 보이지더니인데 아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급신거리던데 아치 오린 게 나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쫓아버리니까 이 사람 상당히 기분 나빴지 그때. 근데 나는 너무 어이없었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너 두고 보자 하고 전화 도청을 걸은 거예요. 도청 보니까 뭐 한국 영화 복사하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람이 다 잡히죠 거기. 그래서 그게 교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데다가 추방당한 거죠.
아무나가 아니라 선택받은 인민들만 살 수 있다는 평양에서 동해바다가 가까운 리원으로 추방당하는 것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음을 경고하는 일종의 귀향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추방가셨어요? 저기 가.
함경남도 동해바다로 추방갔어요. 그래서 함경남도 리원으로 내려가면서 그때 저희 가족은 저 때문에 다 구류되고 전화도청 들어가니까 온 가족이 다 걸리는 거예요. 북한은요.
최성국 씨뿐 아니라 어머니와 누나도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당국이 시키는 대로 늘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가족들은 혹여나 최성국 씨가 잘못될까 봐 하지 않았던 일도 했다고 자백 아닌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북한은요. 법에서 하란 대로 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은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이 말 아시죠? 잡고 나면 다 잡아요. 근데 우리 집이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 들어가고. 하도 나는 김정일 개별 감사에, 김일성 청년영예상 수상자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감면이 된 거예요. 좀. 그리고 법 공부를 좀 해가지고 죄를 인정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나 혼자 지금 추방되는 거예요. 이거 추방이 초벌이에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된다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이제 다 살았다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추방되는데 제 조카가 있는데, 9살 난 조카가. 저 혼자 하고, 그리고 9살 난 조카하고 이렇게 둘이 추방되는데 재산은 다 회수되고 이불 두 채하고 흰쌀 반마대 전부인 거예요. 가스레인지 하나 있었고. 이걸로 내려가서 어떻게 사냐 하면서 내려왔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어린 조카까지 키우며 살아야 했던 최성국 씨가 마주한 리원 사람들은 그 텃세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텃세가 얼마나 센지. 한국도 지방주의가 있잖아요. 뭐 전라도가 어떻소, 경상도가 어떻소. 뭐 어디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거기 가서 터잡으려면 힘들고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요. 북한은 지금도 그래요. 평양 사람이 지방에 딱 가니까 야, 그 토세가 얼마나 센지. 시골이 바닷가 앞인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살려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거기서 컴퓨터 사진을 시작했어요. 사진 찍어주고 컴퓨터로 인쇄해주고.
북한이 금기시하는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도 복사해 팔아봤고 찾는 사람에 따라 격술 영화 모음 영상도 편집해서 돈 되는 물건으로 만들었던 최성국 씨. 이번에는 현상하는 필름으로 찍는 사진이 익숙한 리원 사람들에게 찍는 대로 바로 형상을 보여주는 신기한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였습니다. 최성국 씨는 그 일로 순식간에 리원군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돌리던 상품이 있었어요, 평양에. 그거 해소한된 상품이 있었지. 그걸 내가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당시 보니까 지방에 아날로그식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찍고 필름으로 현상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그 광장에다가 밖에다가 야외에다가 컴퓨터를 내놨어요. 아야, 이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필름도 없는 사진기에 사람들의 얼굴이 찍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즉석에서 인화까지 해주는 디지털 사진 기술은 조용했던 리원군을 떠들썩하게 흔들어 놓을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어떤 일이 나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폴더폰을 쓰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갤럭시 뭐 6가 나왔다는 정도나 같은 그런 효과예요. 그게 탁 나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게 그 군대들이 건달이나 같아요. 여기 깡패들이나 같아요. 북한은 군대가 그 군대들을 좀 사가지고 버디가드 좀 세우면서 첫날부터 갑자기 크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그 광장을 꽉 메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어요. 첫날 홍보를 하자고 시작했는데
역시 최성국 씨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없는 인물도 기가 막히게 그려내던 4.16 만화영화 촬영소의 원화가 최성국 씨는 돈을 내밀며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들의 얼굴도 슥싹슥싹 보정해주면서 리원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찾아가야 할 명물이 됐습니다.
증명사진, 예술사진, 형사사진 제가 디자이너고 애니메이션 전문했고 그림을 했잖아요. 제가 미술대학 졸업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딱 보면 어디를 만지면 예뻐지겠다는 걸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진 딱 찍고 포토샵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촥 포샵해지고 촥 인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하루 만에 이제 보면 시골 사람 10만 원이면 1년을 살아요. 1년 살아요. 하루에 10만 원씩 벌은 거예요, 그날. 그때. 진짜 엄청난 벌이를 했죠.
평양에서 리원으로 추방됐던 최성국 씨. 변방으로 쫓겨나 사는 평양 사람들의 피폐한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최성국 씨는 역시 재주가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하는 건 괜찮아요? 북한에서도?
안 되는데, 시골에서 안 되는데 해본 사람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 하니까 이걸 단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노린 거죠. 나는 이건 하루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루를 노려갖고 한 거예요. 하루, 일단 나는 홍보다. 무조건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부터 한다.
일단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했고 최성국 씨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예, 한 번만 한다 하고 열 땅하고 꽝 하고 시작해버렸는데 누구도 단속 못했어요.
오늘만 더, 내일만 더 하루하루씩 이어졌던 이 사진 찍어주는 일은 저녁이면 가방 속 가득한 돈을 헤아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을 정도의 큰 사업이 됐습니다.
10만 원이면요, 북한에서 가방을 막 거꾸로 쏟아가지고 막 산더미는 안 되지만 돈을 쌓아놓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딱 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리원 사람들도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리원의 인민들을 선동한 죄목이라도 씌워서 단속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 누구도 최성국 씨를 잡으러 오지 않았고 최성국 씨는 역으로 리원군 편의관리소를 찾아가 제안을 하는 기지를 냈습니다.
그때 독립채산제가 한참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별로 국가에서 배급도 주고 이렇게 다 관리해주던데 국가가 힘들어지니까 니네끼리 벌어먹어라. 얼마씩 바치고 국가 계획을 주고 얼마씩 바치고 얼마 몇 프로는 너네 먹어라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편의관리소에 가서 그렇게 한번 요란하게 터뜨려 놓고 그다음에 편의관리소에 가서 내가 여기 들어오면 어떠냐 하니까 아이고 어서 들어오라고 막 지금 거의 자본주의죠.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주는 편의관리소에 최성국 씨의 디지털 사진관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내가 들어오라냐고 하니까니 아이고 어서 들어오라고 뭐 난리 나죠 완전.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시작하는데 야 그냥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이 필요하면
합법적으로 상점을 냈고 돈을 버는 만큼 이익을 나누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원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법은 평양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는 대인관계를 상당히 한번 꺾어져가지고 추방돼가지고 대인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 고장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너무 서툰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걸 어떤 식으로 받냐면요. 내가 얘를 정복해가지고 얘한테서 받아들인다. 짐승인 거예요, 완전. 이해되시죠? 그냥 무섭게, 힘들게 막 이래서 얘가 나한테 굴복해서 나한테 주겠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필요하면 도움받는다는 걸 몰라요. 근데 내가 잘 눌리진 않죠. 근데 권력자들한테 눌리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는 평양에서는 완전 바라보지도 않던 시골, 어느 시골 보이지도 않으니 누르더라고.
평양에서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최성국 씨. 리원의 보위 지도원에게 압박을 받고 젊은 혈기에 심사가 틀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좀 웃으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굴복한 거로 생각하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리고 더 다 또 틀려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최성국 씨가 찾아낸 또 다른 방법. 그 굴욕적인 관계를 뒤집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끌어내갔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가족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첫 연애예요. 제가 첫 연애를 아주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